고린도전서 41번 메시지 결혼생활을 다룸 7장 1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이 서신의 다섯 번째 문제인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앞부분에서 세워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많은 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서 매우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결혼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나라의 이혼에 관계된 통계를 연구해 본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전문직의 사람들 가운데 이혼 비율이 높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철학에 매우 전염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먼저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의 쓴 것들에 관하여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결혼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울에게 썼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인들은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별거나 심지어 이혼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님은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우리의 배우자에 관하여 눈이 멀어야 한다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살핀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분석하는 것은 결혼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분석하는 대신 단순히 결혼 생활을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결혼한 모든 이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분석하는데 얼마간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정말 주님에 의한 것이었는가? 나는 아마 다른 이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했을 텐데.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해 보았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깊은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구원에 관하여 의심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의심해 보았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결혼 생활에 의심을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단지 이러한 문제들이 특별히 교육받고 교양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들. 이 장에서 바울이 결혼 생활을 다룬 것에 접근하는 최선의 길은 기본 원칙들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7장에서 다루어진 많은 요점들을 이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음이 좋음. 첫 번째 기본 원칙은 1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않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근거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린 결혼한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도록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드린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여가를 가짐, 얼매이지 않음, 즉 자신을 못못에 드림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사람들에게, 문제들에게, 일들에게 얼매이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기간 동안 배우자를 떠나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든지 특별하고 부담이 무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자주 우리를 기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 생활에서 서로 협력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결혼은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음. 5절에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은 믿는 이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제 못함은 사탄에게 이러한 짓을 하게 할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근거함. 7절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그분의 경륜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와 같이 남아있어서 그들 또한 염려 없이 주님의 관심을 위하여 절대적이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관한 주님의 큰 뜻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은사를 갖지 않았으면서 고의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참고 있다면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손상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결혼하지 않을 은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심지어 더 큰 어려움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음. 8절은 그러나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초기 사역 때의 사도의 원함과 의견이었습니다. 후에 실제적인 결과를 목격하고서 그는 젊은 가부들은 결혼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믿느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현재의 필요를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현재의 필요를 인하여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라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어떤 것의 전조의 실제, 장차 올 것의 시작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필요 또는 호나는 마태복음 24장 8절과 19절과 21절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장차 올 환란을 보다 더 가리킵니다. 필요라고 번역된 단어는 압력, 압박을 가함, 즉 고난과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 시대에서의 생활의 필요, 곧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하여 그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음. 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성욕의 억제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9장 25절에서는 운동 경기자가 시합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육체의 방종을 삼간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혼 안에 남아있으므로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함.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떠나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아내가 그녀의 남편을, 남편이 그의 아내를 구원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 안에 남아있으므로 믿지 않는 상대편이 구원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갖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결혼한 믿는 이가 그 결혼을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분을 바꾸기를 구하는 대신 안 믿는 상대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결혼 생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위할 때 그녀의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아내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속적인 것들이 성전과 제단에 접촉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원칙이 믿지 않는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마치 구원과 아무 관계 없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쪽이 떠나기를 요구하거든 믿는 쪽은 평강 안에 살 수 있음.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그로 갈라서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은 속박 아래 있지 않는 것, 즉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떠날 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평강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평강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평강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결혼에서 믿지 않는 쪽이 떠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평강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이 같이 사는데 동의하는 한 우리가 갈라서려고 의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평강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16절의 시작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6절부터 24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안에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평강 안에 남아있기 위하여 우리는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또한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그냥 지내거나 그들이 떠나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형편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믿지 않는 쪽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형편 안에 남아있음. 20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남아 있어야함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혼한 상태라면 우리는 결혼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일 가능하다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24절은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남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믿는 이들은 그들의 외적인 상태는 바꿀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내적인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염려 없이 주님의 일을 돌보기를 추구함. 여기에 어떤 다른 염려 없이 주님의 일과 주님의 관심을 돌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32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아무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관심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장가간 자가 세상 일과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를 염려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이 분여해집니다. 분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나누인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일들에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뉘게 됩니다. 분여함이 없이 주님을 섬김. 35절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여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올무를 놓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함정에 빠뜨리다, 어떤 사람의 말을 강제로 순종하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분여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분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항상 분여함을 갖습니다. 자기의 처녀성을 결혼에 내어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며 자기의 처녀성을 지키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임. 37절과 3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성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처녀성을 결혼에 내어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며 내어주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36절부터 38절에서 처녀는 25절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말합니다. 36절에 의하면 만일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성을 결혼에 내어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36절부터 38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것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거든, 만일 그녀가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로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장의 구절들과 문맥들 안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특히 25절로부터 28절에서 회복력의 번역이 더 논리적입니다. 다비는 그의 새번역 성경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했습니다. 만일 필요하면 처녀이든 총각이든 누구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동정이 지켜지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각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의 근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결혼할 자유가 있으나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갈 것임. 재혼에 관하여 바울은 39절에서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잠들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오직 주 안에서만 다른 이에게 시집갈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혼 생활에 관한 기본 원칙입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세우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철학적인 믿는 이들에 의해 일어난 결혼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이 원칙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러한 원칙들을 연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